작은 예수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먼저 알고 깨닫고 그것을 붙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삼위 하나님이 등장하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일면 생각하게 하고 작은 예수로서 발돋움하는 길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예수 믿고 얻는 축복의 유업, 이제 유업이란 말이 생소하실 텐데요. 유업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모든 축복 그리고 자원, 이것을 말한다고 했죠. 자, 이런 모든 축복의 유업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이미 성취되었으니까 그리스도가 오셨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공동체를 이루었고 하는 그 약속의 성취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든 것이 성도에게 열려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모든 유업의 세계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됨의 열쇠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지독히 내면적인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라는 의미는 모두가 다 우리가 동등한 형제 자매로서 서로 연결된 사랑의 끈을 가지고 연결된 하나됨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을 지켜가기 위해서 인간 내면의 죄성인 차별의식이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바울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강조합니다. 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렇죠? 아들이란 말은 자녀를 대표하는 말입니다. 뭐 여자들은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요. 아들,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다, 이렇게 분명하게 지금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서 뭐 전체적인 맥락에서 우리가 쭉 보아왔지만 율법과 대조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사건이 얼마나 큰 차이를 빚어냈는가,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율법과 대조해서 아들과 종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서는 우리가 종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종은 유업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받는 것은 바로 유업인데 마땅히 아들이어야 상속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당연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더라도 그 집안의 종이 상속을 받습니까? 아들이 상속을 받습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3장 29절이나 4장 1절에서도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영어 성경으로는 그냥 heir, 그래서 상속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조금 전에 읽으신 본문이죠. 유업을 이을 자, 이것도 상속자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4장 7절에도 나오는 말과 상속자라는 말은 결국 아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아들이다, 이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를 통해서 좀 몇 가지 주제를 나누어야 될 텐데요.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 뭐 여러 가지 우리 말할 수 있습니다만 갈라디아서 맥락에 의해서 말할 수 있는 그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 또 성령을 보내신 목적, 그것을 살피고, 자,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신 그 은혜의 삶 위에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제가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맺도록 하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에 관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어떻게 열려 있습니까? 이건 우리가 너무나도 다 익숙하고 잘 아시는 것이죠.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분께 속한 모든 신령한 복과 유업을 얻는 길은 바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이죠. 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나의 구세주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다라는 그런 내용을 가진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아들이 됩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4절, 5절 지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우리로 아들의 명분, 자녀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분명하게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미 그때 당시에 모두가 다 율법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 율법 아래에 있는 그 사람들을, 즉 형벌의 원칙에 따라서 지배받는 그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속량하신다는 뭐죠? 그 형벌을 대신 갚아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아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근데 의아한 것을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자녀가 되게 하시는데 이것을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확신을 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답은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을 믿는 자들이 크리스찬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죠. 그런데 단순히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무조건 믿어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들이 된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확실한 근거를 예비해 주시고 그것을 역사해 주셨다라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기 때문이지만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는 말씀뿐만이 아니고 성령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셔서 그것을 확신하게 하는 주관적인 체험의 과정이 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를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이제 내가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겠다, 그렇게 내가 생각이 나서 그래서 부르고 내가 이렇게 불러드려야지 해서 부르게 된 그런 아빠, 아버지라는 호칭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게 된 결과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고 우리 마음을 움직여주셔서 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분은 나의 아빠요, 나의 아버지시구나를 확신케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해주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아, 이것이 큰 성령의 이미 도우심을 입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아들이 되게 하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바로 그 두 가지 일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초석입니다. 모든 것이죠, 사실은. 이것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흔들리지 말아야 할 이 두 사건의 주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에 일조한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새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기회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성령 받는 일은 내가 사모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존중하셔서 우리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우리도 모르게 누구에게나 들어오는 성령의 내주는 예수 믿는 의미를 내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아버지라고 인식하고 그리고 부르면서 그것을 아는 데까지 확장되도록 도와주시는 바로 그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간과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성령에 대해서는 아직 듣지를 않았어도 성령이 내게 들어오셔서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게 하신다라는 거죠. 예수를 알게 된 그 이유는 내게 성령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가능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성령을 받는 굉장히 중요한 그 과정에 해당하는 것이죠. 흔히 우리가 무속신앙에서는 신 내렸다고 하면은 갑자기 막 눈알이 돌아가고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막 뜨고 그리고 초능력이 생겨서 막 칼날 위에서 막 춤을 추고요. 이런 강신현상이 일어나는 것과 성령을 받은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또 성령을 받으면 뭐 환상이 보이고 또 어떤 색다른 것들, 신기한 것들을 느끼고 각종 능력이 생기고 심지어는 내가 공부도 잘하게 되고 막 암기 능력도 좋아지고 이렇게 되지 않는가? 이거는 정말 간헐적으로 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십만에 하나 이렇게 될 정도로 이건 아주 부분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령을 받으면 자신의 인격이 갑자기 성숙하고 또 안목이 확 열려서 사람들에게 없는 지혜가 막 생기고 그렇게 된다고 믿고 싶겠지만 사실은 성숙이라는 과정, 성화라는 과정은 하나님께 자신을, 성령께 자신을 늘 의탁하면서 순간순간 매일 한 걸음씩 살아가면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돌발적인 인격과 안목의 성숙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그야말로 예수 믿는 순간부터 평생 마음에 들어오신 성령과 함께 그냥 지루하게 느껴질 정도로 길게 동행하고 또 그분께 의지하고 때로는 또 실패도 하고 또 순간마다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런 것들과 함께 있어서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 성령을 보내주시면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 그렇죠?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것을 우리는 수동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역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수동적인 입장에 있어요. 하나님이 능동적인 입장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그 되어진 사실을 확신하게 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 때문이다. 이것이죠. 자, 그러면 아들과 성령을 이제 우리가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이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아들과 성령을 믿는 삶에서 뭐 중요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오늘 두 가지만 추려서 말씀을 드리고 드리려고 합니다. 이 첫 번째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대로 우리의 구원을 능동적으로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한 일은 예수라는 분을 소개받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여 삶의 주인이 된다라는 그런 분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우리 쪽에서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기독교에서 뭐 너무나 강조를 많이 하는 바이죠.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이제 살아가면서 내가 능동적인 위치에 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분명히 내가 능동적인 위치에 설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늘 걸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을 점검하는 우리의 방식이 뭐냐 하면 내가 예수 믿고 도대체 뭘 하며 살았지?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여태까지 무엇을 이루었지? 하는 바로 그 질문 앞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내가라는 말이 주어로 등장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이루었지? 내가 어떻게 살았지? 이것을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이 질문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어떤 남다른 탁월한 성취를 이루었다 하더라도 항상 자기 인생에 있어서 허무와 무기력함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 자체가 나로 하여금 자유를 누릴 수 없게 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질문은 결코 나를 자유롭게 하지도 못하고 평강 가운데 거하게 하지도 못해요. 내가 뭘 했지 하는 그것, 그 질문은 정말 비신앙적인 질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무엇을 취해내고, 내가 무엇을 이루어내는 능동적인 것에 의해서 사람은 자유로워지지 않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내면 더 많이 이루어내야 되겠다는 강박과 그리고 나의 마음에 부담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더욱더 자유로부터 목을 죄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가 능동적으로 무엇을 했기 때문에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받았고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인생의 자유로움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도대체 뭘 했지? 하고 질문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나는 지금 너에게 이 질문을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무슨 질문이죠?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너는 그 사실을 아느냐? 이 질문을 하세요. 그리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을 하세요.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나는 너를 살게 한단다. 그것을 아느냐? 그리고 너는 내 앞에서 진정으로 살고 싶으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는 말은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존의 레벨에서 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그렇게 생존하는 것을 산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못하면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중차대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늘상 오늘 아침에도 도전을 하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 저녁에도 그렇게 물어보실 것이고 내일 아침에도 일주일 또 내내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실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답을 하고 있을까를 잘 곰곰이 생각하고 준비하셔야 되겠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교정해야 하는 것은 내가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일까, 어떤 소중한 존재일까를 계속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인간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을 볼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내 자식의 가치는 너무나 놀랍잖아요. 나보다도 더 귀한 존재니까. 더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인간적인 차원에서 더 이렇게 없는 가치까지 막 자식에게 막 만들어서 내요. 우리 아이가 이 걸음마 배울 때 하도 그 중심을 못 잡고 넘어져서 머리를 부딪힐 때마다 IQ가 1, 2씩 떨어져서 그렇지 얘가 원래는 천재였다고 뭐 이런 없는 가치까지 막 만들어내가지고 막 이렇게 씌워줘요. 천재 아니었던 자식이 없습니다, 세상에. 부모에게 자식은 정말 아무것도 안 해도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이죠? 종과 같은 존재입니까? 내가 늘 무언가를 해도 아, 난 부족해. 그리고 어떤 불충분함 속에서 종된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뭔가를 더 해야 되는데 내가 더 이루어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더 잘 살 수 있는데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칭찬받을 수 있는데 이런 의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런 의식을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 성경 본문에 의하면 율법 아래에 있는 종입니다. 아들이 아니라. 유진 피터슨이 이제 이런 강해집에서 이런 말을 한 것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좀 길지만 말이 쉬우니까 한번 잘 천천히 좀 이해하시면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나 열등감을 품고 성장한다. 왜냐하면 삶의 대부분이 형성되는 시기, 뭐 소년 시기라든지 뭐 청소년 시기에 우리 삶의 중요한 사람들, 부모, 선생님, 이웃, 형들 이런 중요한 사람들보다 내가 작고 약하고 경험이 적기 때문이다. 어떤 방식으로든 항상 우리보다 나은 누군가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열등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라가면서 열등감의 일부는 사라지지만 전부 다 없어지지는 않는다. 우리는 쉽게 자기 회의에 빠진다.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존재인가? 내가 존재한다고 해서 누군가 신경을 쓸까? 그래서 우리는 주위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려고 노력한다. 그렇죠? 우리는 정말 내가 중요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어디를 가든지 그런 몸부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중요성을 입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능동적인 자리에서 왜? 열등감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수고는 그리 설득력이 없다. 이런 식으로 산다면 우리는 자유를 거의 경험하지 못한다. 불충분하다는 느낌은 우리를 종으로 만든다. 우리가 자유로운 존재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듣든 상관없이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나의 장점을 표현할 이유가 없고 은사를 개발해야 한다는 확신도 없고 어떤 축복이 와도 즐기지를 못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뒷부분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내가 장점을 표현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장점을 표현할 이유가 없고 목적이 없습니다. 내가 가치 없는 존재인데 내 은사를 개발해야 한다라는 확신이 설 수 있을까요? 내가 은사를 뭐 아무리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 또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이걸 하면 뭐 사람들 앞에 뭐 내세울 정도가 될까? 항상 그런 계산 속에서 우리는 비참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는 어떤 축복이 와도 그것을 받지를 못하고 즐기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는가 이 질문에 자꾸 걸리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한 것 같은 결론이 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내가가 이 앞에 나와서 주어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신앙 세계 안에서는 진정으로 대답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앙 세계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훨씬 더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더욱더 빛나고 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치 편광 렌즈와 같아요. 편광 렌즈는 이렇게 돌리면서 보였다 안 보였다 하지 않습니까? 어느 일정한 각도로 돌리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보여요. 그리고 그 너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혜택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우리를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셨는가가 환하게 보입니다. 근데 이 렌즈를 조금 돌려버리면은 내가 무엇을 했는가라는 질문 앞에 섰을 때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신앙의 세계 안에서는 반드시 이러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셨다. 그래서 이 세 분의 삼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바로 불충분하다고 느끼고 있는 종된 나를 해방시키신다 이것입니다. 어떻게 함으로써 나를 아들 되게 하시고 아들로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요 하시고 그러므로써 유업의 주인공이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가 되었는지 사실 하나님 나라의 그 유업을 내게 주신다라는 말씀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겠습니까? 또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존재라면 그것을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는가 이런 질문 앞에 저는 5년은 선교했고 5년은 국내에서 봉사활동했고 10년은 성경 가르쳤고 나머지 인생은 전도하면서 지냈습니다. 대단하게 신앙생활을 한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행한 것에서 보람을 찾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고 믿는다면 그거는 불충분하게 느끼는 종으로 산 사람들만큼이나 아니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문제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분명하죠.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가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그것에 감동받아서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단계, 과정을 지나가기 때문에 과정 중에는 내가 아직 무엇을 했는지 물어볼 단계가 아닐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1년의 어떤 과정을 지나고 난 다음에 도대체 내가 한 게 뭐야? 저 같은 경우에는 아들을 20수년 길러놓고 내가 도대체 아들을 길러놓고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떻게 길러놓은 거야? 만약에 이런 회의에 빠진다면 그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비신앙적인 올무에 걸린 것이라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항상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명심하시고 그리고 한번 냉철하게 점검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들과 성령을 보내주신 은혜의 삶 위에 두 번째 우리의 삶의 방향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측면을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의미를 잘 알아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삶에서 어떻게 드러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우리가 체득은 굉장히 적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성도의 개인의 삶에서 자기 개인의 신앙의 부흥이라든지 공동체의 부흥은 반드시 이 십자가 죽음을 지나감으로써 시작한다는 사실을 깨우치고 여기에 대한 확실한 체험이 있으셔야 합니다. 이 체험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든지 주시겠다고 약속한 체험입니다. 우리의 생활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의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매일매일 매 기회마다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도 오늘 예배에 참석하기 전에 저의 옛 습성에 관한 것,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에 관한 것, 그런 것들 다 십자가에 죽게 정말 내어드리고 그리고 나왔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나는 죽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격이 되셔서, 하나님이 능동적인 주체가 되셔서 십자가 죽음으로부터 나를 어떻게 살리셔서 새롭게 하시는가, 나를 어떻게 갱신시키시는가, 이 측면에서 이제 이 리뉴얼의 측면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성령의 도우심이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이 일을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나의 옛 모습이나 어떤 독특한 한두 가지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저께까지 불합당하게 살았던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좋습니다. 아니면 내게 오염된 생각도 좋고, 또는 내게 시기하는 마음, 미움이 있는 마음이 슬쩍 들어왔던 것도 좋고, 이런 모든 것들을 옛 모습이나 옛 성품에 포함을 시키고 그것을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내 안에서 보면서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와 즐거움 속에서 새로 태어난 나의 성품이 의도적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화되어지게 됩니다. 제가 호주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교회 동생 부부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싱글일 때 만났는데 이 둘이 성경공부반에서 눈이 맞아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기도 낳고 이렇게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서 한 2, 3년쯤 지났을 땐가인데 자매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예배 가기 전에 주일날 꼭 신랑이랑 싸우거나 아니면 그 사람 때문에 기분을 잡치는 일이 가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그것을 품고 그대로 예배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던 대로 한 예배 들어와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또 교회 봉사가 많으니까 또 교회 봉사 맡은 일 평상대로 또 다 감당하고 그리고 또 잘 마치고 그리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서 집에 돌아가는 차 안에서 올 때와는 남편에 대한 다른 마음이 생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굉장히 남편 대하기가 껄끄러웠는데 이제는 자연스럽고 그리고 그냥 꼭 저기 줏대 없는 여자처럼 그냥 도도하게 굴었는데 집에 갈 때는 굉장히 나긋나긋한 자기 자신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본다라는 거죠. 이 자매는 이것을 예배의 축복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런 자매를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십자가를 살아내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에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의 생명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인생의 문제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져가시게 한 후에 새로운 변화를 주심을 즐기고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의 씨앗이 되는 것이죠.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이 자매의 예배 경험은 예배 전에 어떤 심사가 십자가 죽음을 지나고 새로운 생명의 일면으로 회복이 되어서 주님과 또 신랑과 즐거운 동행으로 들어가게 되는 부활의 작은 한 사건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우리도 또 많이 살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삶을 살게 되실 때 그냥 살게 되려니 하지 마시고 이것을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시고 다시 한번 그 은혜에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로구나, 이렇게 인정해 드리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달 마지막 주일에는 이제 침례식이 있다고 광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침례 받고 우리가 구원의 삶의 여정을 산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침례 안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오히려 축복이죠. 그렇기 때문에 침례 받지 않으신 분들 잘 생각하시고 이런 축복의 삶으로 다 함께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들을 믿고 아들의 영의 도우심으로 일어나는 내 삶의 모든 변화를 기대하는 겁니다. 기대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내 자신을 막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어떻게 자연스럽게 역사하시는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수동적이지만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자녀로서 자유와 축복을 크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부르심을 받았는가, 이것은 정말 기가 막힌 축복이죠.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없으면 부활의 새로운 생명을 살 수 없다는 이 기독교 신앙의 불변의 진리를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아들, 자녀가 이제 유업을 받는다라고 말하죠. 유업을 받는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든 복과 자원을 받는다. 이것입니다. 아들이 받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과정을 지나가는, 이러한 신앙의 과정을 지나가는 아들은 벌써 이미 유업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가 이미 돼버린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을 이미 받은 것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라는 것은 굉장히 신령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풍성하게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리는 자유함, 평강, 위로, 자신감, 용기, 이런 것들 벌써 유업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 것이죠. 제가 조금 전에 소개한 이 자매 정말 유업을 이미 누리고 있는 거죠. 부분적으로나마. 종이 누리는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종은 늘 불충분하다고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은 유업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들됨 또 딸됨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유업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까지를 보면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고 그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에서 17절까지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많이 유명한 말씀인데 오늘 갈라디아서의 이 본문과 맥락이 굉장히 흡사합니다. 한번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요.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서 이해를 도우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이게 아들의 영이죠. 아들이 되는 영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제가 거기다 이렇게 분홍색, 노란색으로 막 이렇게 칠해놨지 않았습니까? 안 보면 제가 칠한 건 아니고 컴퓨터가 했지만, 자, 그것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다. 우리 부모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만도 정말 자녀로서 뿌듯한 일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에 가슴 떨리시지 않으세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인데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것이 약간 조금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고난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물론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고난 이것도 당할 수 있죠. 이것도 포함합니다. 당연히. 그러나 우리가 삶에서 십자가에서의 죽음의 자리에 내놓아야 할 나의 그 옛 성품과 옛 자아의 모습들, 이것들을 내려놓을 때 십자가의 죽음을 관통함으로 그것도 고난을 받는 것이죠. 일종의 아주 애교 있는 고난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것까지도 내가 내놓는 것을 존중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을 부어주시고 더 부어주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성품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경이롭고 경탄할 만한 이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늘 깊이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 두 사건의 주관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 놀라운 베푸심, 이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제가 설명드린 그 두 가지의 내용을 통해서처럼 삶의 주축이 될 때 우리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한탄과 허무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삼위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정말 상속자 된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쁜 삶을 살 수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한량없이 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들과 영을 보내주셔서 이루어주신 신앙의 삶을 살면서도 우리는 기대가 없고 즐거움이 없다면 하나님이 행하시고 베푸시는 것에 대해서 무감각하거나 또는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한번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체가 되실 때 내가 얼마나 큰 행복과 축복이 임할 수 있는지를 기대하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